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지점들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미션이 아주 명확하죠?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부터 시작해서 뭐 국립대 예산 문제, 또 민감한 정치적 논란, 그리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 평화협상까지
네.
이 기사들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정말 다른 이야기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기존의 시스템이 이 새로운 현실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아, 시스템과 현실의 충돌.
그렇죠. 당장 AI의 그 뜨거운 열을 식히는 데이터 센터 기술부터 또 AI 시대의 진짜 실력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그 구술 시험의 부활까지 그 충돌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충돌의 현장, AI 혁명이 불러온 지각 변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GD.net 코리아 기사를 보니까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정말 말 그대로 열이더라고요.
네, 열이죠, 열.
엔비디아의 B200 같은 최신 GPU가 뿜어내는 열을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렉당 전력 밀도가 100kW를 넘어선다니 이거 거의 용광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서버룸에 그냥 선풍기 수백 대 돌리는 걸로는 이제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일제히 액체 냉각이라는 기술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KT,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기사에 나온 기업들 모두 다 뛰어들었네요.
네, 사활을 걸고 있죠.
근데 액체 냉각 방식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이제 와서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기술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비용 문제가 컸던 걸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둘다 맞습니다. 초기 구축 비용이 비싸고요. 또 물하고 전기를 같이 다뤄야 하니까 뭐 누수 같은 사고 위험도 있었죠.
그랬겠네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AI 연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전기료, 그리고 기존 공냉식의 비효율성. 이거 따져보면 오히려 액체 냉각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아, 비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냉각팬을 물로 바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차원이죠?
이건 데이터 센터의 설계 철학, 더 나아가서 국가 인프라 전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현실에서는 이 액체 냉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더 작은 공간에 더 강력한 AI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가.
아, 효율성.
이게 바로 미래 경쟁력이니까요. 앞으로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는 아예 처음부터 전력, 냉각, 구조까지 통합된 AI 네이티브 센터가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엔비디아 GPU의 발열 문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냉각 방식까지 이 모든 게 결국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총력전처럼 보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프라랑 인재 둘중 하나라도 뒤처지면 그냥 비싼 기술 수입해다 쓰는 뭐랄까 종속 국가가 될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 경향신문 기사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걸 120% 활용할 사람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카이스트가 내년부터 AI 단과대학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보통은 학과 하나를 신설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시작부터 단과대학이라는 큰 판을 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부 100명에 대학원생 200명, 총 300명 규모던데 꽤 크더라고요.
네, 바로 그 스케일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학과가 아니라는 건 AI를 그냥 컴퓨터공학의 한 분야로만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구성을 보세요.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AX, 즉 AI 전환, 마지막으로 미래학, 이네개 학과잖아요.
네, AX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AI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 AI를 통해서 모든 산업과 학문을 어떻게 전환시킬 건지, 즉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그냥 도구로 쓰는 개발자를 넘어서서 AI로 새로운 판을 설계하는 설계자를 키우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걸 카이스트에서 끝낼 생각이 없는 거죠.
아, 더 큰 그림이 있군요.
GIST, DGIST, UNIST까지 확산시켜서 4대 초광역권에 AI 인재 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모든 게 집중된 기존 시스템을 깨고 지역 산업 구조 자체를 AI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재편하려는 국가적인 디자인인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명확히 보이네요.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아주 재미있는 역설을 보여줘요.
어떤 거죠?
이렇게 AI 인재를 키우려는 대학가에서 정작 AI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챗GPT 같은 걸로 과제나 시험을 치르면서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이 꺼내든 카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시험 방식, 바로 구술 시험입니다.
구술 시험이요?
네. 학생하고 직접 얼굴 마주하고 앉아서 자, 이 개념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게. 이렇게 묻는 거죠.
와, 제가 대학 다닐 때 구술 시험 봤으면 아마 밤새 식은땀 흘렸을 겁니다. 그 압박감이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잡아내려는 뭐 그런 꼼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AI 사용 여부를 적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구술 시험의 진짜 목적은 학생이 그 지식을 정말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 진짜 이해했는가?
네. AI가 써준 글을 그럴듯하게 외워서 발표하는 거랑 예상치 못한 추가 질문에 막침없이 자기 논리로 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기존의 글쓰기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거죠.
결국 AI 시대의 교육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이걸 평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은 AI를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허용 범위나 인용 규칙을 새로 만드는 이른바 AI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등교육은 학생들에게 AI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죠.
지금까지 AI라는 새로운 현실이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인재 양성, 심지어 대학 시험 방식까지 모든 걸 바꾸는 현장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기존 시스템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 민낯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보내주신 오마이뉴스 기사에 담긴 대학 예산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이 잔인한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대는 한 해 일반 예산으로 7,200억 원을 받는데 다른 거점 국립대들의 평균은 2,980억 원입니다.
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해도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의 2배가 넘습니다.
기사에서 이걸 산업화 시대에 큰아들 몰아주기식 가족차별에 비유하던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수십 년 된 낡은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수십 년간 교육부의 예산 편성이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서울대에 유리하게 기울어졌고 그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의 격차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그 결과인데.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낳는 결과가 문제죠. 지방대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고 우수한 학생과 교수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결국 이게 지역 소멸과 국가 전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정부 해법이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서울대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다른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방식이던데요.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뭐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당장 서울대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이 약속이 정말로 이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언젠가 올려주겠다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제로 바로잡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는 단순한 선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예산 문제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죠. 이번엔 MBC 뉴스가 다룬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 총구를 막아선 안기령 의원의 행동을 두고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발언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발언이 단순히 좀 거친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저항권을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즉 사살 가능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제2의 노상원이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불법적인 내란 시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맞선 시민의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현태 전 707단장의 법정 증언이 결합되면서 논란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흐릅니다.
아, 그 증언이요?
네. 그가 안 의원의 행동을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분장까지 한 연출된 쇼라고 증언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 프레임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 그러니까 저항은 사살 가능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하고 그 저항은 순수하지 않은 연출된 쇼라는 주장에 만나서 결국 시민 저항의 정당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시도처럼 보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언이나 개인의 증언을 넘어섭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폭력과 시민의 저항권 중에 과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장인 거죠.
기존의 민주적 시스템이 불법적인 권력에 의해 위협받을 때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국제 무대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CCTV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함께 만든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안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이 됐는데 백악관이 아직 묵묵부답이라는 내용입니다. 안개 속이네요.
네, 그 계획안에는 정말 굵직한 난제들이 가득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동부 비무장지대 설정, 러시아와 서방의 상호 안전보장, 그리고 가장 민감한 쟁점인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 시기 문제까지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소스를 보면 미국의 태도가 좀 모호해요. 단순히 양측을 중재하려는 평화 중재자 역할에만 머무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협상 국면을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플레이어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플레이어로서요?
네. 우크라이나를 약한 당사자로 보고 전쟁 중에 불거진 뭐 부패 의혹 같은 약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와줬으니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하는 식의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의 입장은 더 난처하겠네요. 전쟁은 자기들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키는 미국이 주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그렇죠. 유럽은 안보 부담을 미국이 더 져주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섣불리 양보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기존의 국제 질서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선명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편에서는 AI라는 거대한 새로운 현실이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대학 강의실의 풍경까지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죠.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예산 배분, 시민 저항에 대한 인식, 국제 분쟁 해결 방식 등 아주 오래된 기존 시스템과 가치들이 이 새로운 현실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죠.
오늘 다룬 이야기들 중에 저는 AI 시대에 학생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구술시험이라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아, 구술시험?
네.
이게 단순히 교육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떤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을까요?
AI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럴듯한 정보와 또 특정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왜곡된 정치적 프레임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각자를 위한 구술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접하는 수많은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고 나 자신의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하며 온전히 나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즉 자기 자신과의 구술시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을 오늘 대화의 마지막에 남겨두겠습니다.